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었지만 최근에 공식 나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요. 북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불렸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하다비 이향기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튀르키예는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자, 사무엘 형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튀르키예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넓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튀르키예를 동서양이 만나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튀르키예의 위치가 딱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의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수도인 앙카라도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하지만 튀르키예 최대 도시이자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도시인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 양쪽 모두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 도시 안에 서로 다른 대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거군요.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탄불에 대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유물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터키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데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시민들 중에는 매일 직장을 출근할 때는 차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도시네요. 그야말로 한 도시 안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는 튀르키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튀르키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손님을 잘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집에 찾아오는 여행객이나 나그네 같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 같이 차를 마시며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이 편하게 집에 드나들며 교제하고 나누고 작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네, 우리도 이웃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지요. 하지만 최근에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보안이 잘 되는 집에서 살게 되면서 그런 이웃들과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는 문화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또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깊고요. 가족이 함께 여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튀르키예는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왠지 우리와 정서가 많이 비슷할 것 같네요.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가족 중심적인 거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국에 대한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오스만 제국이 바로 튀르키예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하네요. 우리도 예전에 있던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튀르키예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많이 닮았네요.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또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튀르키예, 그리고 그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가서 살고 계신 하다비 이한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나 자매님께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주실래요?
네. 하루에 다섯 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는 알라에게 기도할 시간임을 알리는 아잔을 방송합니다. 모스크에서 울려대는 아잔 소리를 대신해 창조주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가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가 앞에서 먼저 중보하며 예배하도록 이 땅에 부르신 것을 압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저희가 올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남조선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밟고 중보하며 예배와 기도로 무장된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은 그야말로 천국의 시간 같았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 남아있는 건물을 가진 교회는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배 처서로 사용하던 공간은 작년에 임대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폭등하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9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꾸미고 만들어온, 또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쌓아온 소중한 장소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희 가정이 맡아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된 재정은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정했습니다. 매달 꽤 많은 집세를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계단씩 올라가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예배와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 국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울려 퍼지는 그 방송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중앙방송국에서 울려 퍼지는 방송은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없는데요. 어떤 방송의 그런 음성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들었던 그 아잔 소리를 기억합니다. 아주 고요한 새벽 아침에 온 도시에 울려 퍼지는 소리. 그 아잔 소리가 들리면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양탄자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참 낯선 풍경이네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니. 그런데 이 아잔 방송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아랍어로 되어 있고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신 위대하시다. 그리고 아쉬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아쉬하두 안 무하마단 아부드로 와 와술루,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끝으로 하야 알라 사라, 기도하는 시간이 모두 기도하러 모이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루에 다섯 번씩이나 매일 빼먹지 않고 하다니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열심이네요. 평생에 걸쳐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면 그 신에 대한 충성심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슬람권 국가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일단 그 나라들은 문화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 속에서 이슬람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사회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한마디로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에 속한 문화를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지역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큰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예배하고 전도 집회를 한다거나 하는 사역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십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복음화율은 0.2%라고 합니다.
와, 그 큰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셈이네요. 그러면 사역의 모습이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지 무슬림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해 주시기만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전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신 하다비 이한기 선교사님도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장소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이슬람 국가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주로 한글 학교 같은 비종교적인 접촉점을 만들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한편 강력한 영적 경고한진에 사로잡힌 무슬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24시간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24시간 기도 사역이란 과연 어떤 사역입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 마치 계주 달리기 하듯이 누군가가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은 한 선교사님 개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 협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같은 장소에 가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선교지마다 사역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큰 사역이나 눈에 띄는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잠잠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역이 더 근본적인 사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아직 많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교지들이 대부분이 바로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에 있는 강성 이슬람권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요. 사역의 열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나님께서 오늘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하다비 이한기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보이지 않은 영적 싸움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사람들이 많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경제가 무너져 임대료가 폭등해서 예배 처소 유지를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싸움을 하시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위한 처소가 계속해서 그 땅에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진행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더 강한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 보내주신 편지를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갈수록 상황과 환경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튀르키예 외교부에서 치료 연장을 해주지 않아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된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작년부터 단기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현지 교회에서의 사역들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섬기게 하시며 현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십니다.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기독교연합회에 의하면 205개 교회 중 일부 교회 건물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튀르키예 사람들끼리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을 기독교 제사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추방, 입국 거부, 거주 허가 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가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외국인 선교사 9명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규정하고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튀르키예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성장하며 또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의 불안한 거주 문제가 안정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하다비 이한기 선교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계실 거라고는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주는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네요.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지내려면 1년 이상 장기 거류 허가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할 텐데요.
그렇네요. 일단 외국인으로 오랫동안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외국인은 아니지만 태어나고 자라난 땅이 아닌 남조선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선교사님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딱히 부족한 것도 없는데도 낯선 땅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같은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고요. 같은 언어를 쓰고 겉으로는 또 다 똑같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 형제님께서 말한 대로 속으로는 아직도 이 땅에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께서 고백해 주신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류할 수 있는 문제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처벌을 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까지 시키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튀르키예로 부르셔서 그 땅에 가서 살고 있으신 하다비 이한기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선교사님께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히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또 이슬람교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거류 허가증 발급이 안 되어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류 허가증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튀르키예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탄압이 더할수록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튀르키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튀르키예의 상황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작성할 때 자신의 상황을 지금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곧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로마를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그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해보니 막상 사역의 길이 더 활짝 열리기는커녕 계속해서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나 성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눌려있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니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에서 겪었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로마에 갔지만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게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로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튀르키예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주시는 역사도 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하다비 이한기 선교사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튀르키예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배 처소를 지키고 예배와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뜨겁게 붙이고 그 땅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튀르키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북조선에서도 은밀한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19살 프란체스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 귀한 본보기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렵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 모두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장 먼저 드릴 것은 존귀 영광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가시적교회 건물은 없으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북조선연합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죄로 덮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등대가 되어주심에 찬양합니다. 도마와 같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으려 하기에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능력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바라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손가락을 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암초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삶의 고난과 흑암이 두려운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 담대히 묵묵히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반도를 덮어주소서. 북조선과 남조선 모두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아픈 상처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 나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돌이키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수많은 영혼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디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북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오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고룩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율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던 중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인공호수로서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한 가지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어떤 전설인가 봤더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첨벙하고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설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 이때 모여 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같이 뭔가 결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모양의 문제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들은 늘 뭘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나같이 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에도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내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게 되고,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 많은 사람을 제치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경쟁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 서로 견제하면서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로지 낫겠다라는 그 목적만 붙잡은 채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했던 이 말은 말 그대로 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결핍,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남들보다 성공하게 되면, 남들보다 앞서게 되면,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자,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그들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자, 그렇게 혹시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을까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을 뿐더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사람들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전설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설에 사로잡혀 자기를 향해 등 돌리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답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낳고 싶냐고 물었다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네, 낳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저는 아픈 것이 좋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좋다, 싫다로 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결핍이, 마음의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더라, 남들보다 앞서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 전설만 붙잡고 치열한 베데스다 연못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나요? 연못에 가장 먼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연못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병 그 자체였어요. 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와 행복을 빼앗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자기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연못에 도달하는 것만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핍 가득한 삶을 사는 이유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많은 걸 갖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결핍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도 아니고, 병든 나를 찾아와 나에게 말을 거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함에 머물러 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병자에게 말을 거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만 품고 있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비록 경쟁에서 이겨 연못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38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못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니 38년 된 환자의 모든 결핍은 순식간에 해결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이며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환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북조선의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도 아니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들처럼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바른 대답을 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머물러 있었던 환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저 이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이기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경쟁에서 이겨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니고 병자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또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 자신만 돌아보며 나 자신만 살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디도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디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 저희 북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또 소학교 때부터 친구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또 상호간 서로 비판하고 이민반 안에서도 서로 네 명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사회에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다 위해줄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딛고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통일을 바라고 북한 교회, 북조선 교회의 회복을 바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변 환경 때문에 안 되었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저 북조선 땅에 북조선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도 그분이다 라는 사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분을 온전히 체험하기 전에는 좌냐 우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온전히 그분을 알아갈 때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북조선 땅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가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디도 목사님이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쟁에서 이겨 승리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 이웃을 섬기라, 내 이웃에게 너의 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물 가운데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삶이 온전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